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겨자씨 누룩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채소 중에 게테 오코소민이라는 호박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먼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게테 오코소민이라는 호박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쭉한 오렌지색 호박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려 다자라면 13kg까지 나가는 대형 호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데 예, 북미에서는 이 호박을 직접 구워 먹기도 하고 또는 수프나 또 파이 등으로 재료로 이렇게 애용되어지는 호박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호박이 한때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세계 농업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그 발견담이 전설처럼 정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일인데 이 거대 토종 호박이 이 씨앗이 무려 800년 동안 땅속에 토기에 묻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발견되어서 세상에 나왔다라는 이런 그 발견담이 한때 농업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런데요, 사실 이 호박을 둘러싼 진짜 이야기는 더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이 씨앗은 아메리카 원주민 가운데 하나인 마이애미 부족이라고도 불리는 미아미아 부족이 수천 년의 대를 이어서 그들이 이것을 재배하고 자기들끼리 보존해온 그러한 호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5년 마이애미 부족의 한 여성 원로가 이 씨앗을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역사학자에게 이 씨앗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그들에게는 이제 처음 보는 씨앗이었기 때문에 종자 보존단체에 전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대중들에게 소개되어져서 보급이 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 이 호박은 일반인들의 식탁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인기 있는 대형 호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우리가 익히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예수님의 비유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짧은 그냥 단문으로 이 예화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건넘기기 쉬운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저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역이 계속될수록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과 배척은 오히려 점점 더 거세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갈릴리의 목수 출신인 청년이 정말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몇 명의 제자들과 몰려다니면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그 모습은 사람들과의 기대에는 맞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러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같은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자 그 자체를 안식일을 어겼다고 문제 삼으면서 기어코 예수님을 암살할 그러할 모의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외부인들의 유대인들의 비난과 박해가 거세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그들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우리 기대와는 왜 이렇게 다른가? 정말로 우리 이 작은 12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더 실망하고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죄악과 어둠이 지배하고 있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보다도 훨씬 어려운 도전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만족스럽고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계십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영향력과 성장세를 바라보면 그리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주변의 답답한 현실들을 마주할 때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첫 번째는요, 작은 시작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시작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중 먼저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실제로 경작하던 작물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이 겨자씨였다고 합니다. 유대의 문헌 중에서 대표적으로 탈무드에도 보시면은 이 겨자씨를 겨자씨만한 피, 이런 표현을 하고요, 겨자씨만한 불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극도로 작은 크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에 보시면은 겨자씨는 정말로 1, 2mm에 불과한 작은 씨앗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게 되고 다 자라나게 되면은 겨자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높이가 3에서 6미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거대한 나무를 이룬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핍박과 혐오가 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들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자신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기독교의 기원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그 구유에서 태어난 한 작은 아기에게서 시작된 지극히 초라한 지극히 작은 모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거대한 세상 속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 세력을 확장하는 것과는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그들의 확장 방식이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누르고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 위에 서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밀어내는 약육강식의 방식이 통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만 모아서 시작되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품어주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상처 입은 영혼들 곁에 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죄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함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적은 무리의 제자들이 장차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소수의 무리는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그 메시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 3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구약의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에스겔과 다니엘에서도 예수님의 이 비유와 매칭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나무는 장차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어지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 가지 밑에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가 그 나무 그늘 아래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거대한 성공지상주의나 물질만능주의에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눈에는 아직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 가치는 영원하고 마침내 온 세상을 품에 안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두 번째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 누룩은요, 곡물의 곰팡이류로 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술이나 빵을 만드는 발효제로 사용되어지는 이스트라고 그러죠. 이스트. 예, 그런 재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이 누룩이 주로 인간들의 죄와 부패,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로 대부분 이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침투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씨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주로 빵을 굽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는 남성과 여성들이 다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빵 반죽에는 반드시 뭘 넣어야 돼요? 이 누룩을, 누룩을 넣어야만 했습니다. 예,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요, 여자가 이 가루 서말 약 40리터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게 되면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룩이 반죽에 스며들어 결국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듭니다. 누룩은 겉으로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누룩을 넣은 빵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스며들어서 반죽의 성질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작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에는 단단하고 무거웠던 이 반죽이 부드럽고 풍성하게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룩은 반죽의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전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을 반죽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침투력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보이지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이 반죽에 뭐가 들어간 거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작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눈에 띄고 요란하게만 시작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작은 말씀 한마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숨은 곳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작은 사랑과 섬김의 손길들, 그리고 누군가의 삶 속에서 시작된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 반응도 없을 때가 있죠. 아니, 오히려 핍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누룩이 반죽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정말 모든 것이 변화됐구나. 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놓으셨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스며드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스며드는 것입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침투력으로 결국 빵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작은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변화되면서 마침내 그 영향력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면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확장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사역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견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작은 일은 없습니다. 너무 작은 섬김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 우리의 작은 섬김, 한 사람을 위한 기도, 한 영혼에게 건네는 복음의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작은 것을 사용하시고 혹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는 이제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역사를 시작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이 작아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섬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는 너무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지고 누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신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세상의 눈에는 무모해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드린 한 선교사님의 일화를 나누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19세기 위대한 선교사님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존 깁슨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1858년에 아내와 함께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 제도라는 곳, 지금의 바누아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그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그곳을 향해 떠나게 되어집니다. 네, 그가 향한 타나라는 섬인데요. 이 섬은 당시 외부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부족 간의 전쟁과 이 갈등이,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그러한 섬이었고, 그 전에도 먼저 파송됐던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살해됐던 그러한 전적도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 부부가 이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하며 말렸습니다. 선교사님, 그곳에 가면 식인종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이때 패튼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무덤에서 벌레에게 먹힐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다면 식인종에게 먹히든 벌레에게 먹히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패튼 선교사님 부부가 섬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내 되시는 메리앤 선교사님이 열병으로 사망하고, 그곳에서 태어난 지 또 얼마 안 된 아들도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패튼 선교사님은 그 땅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땅을 파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그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자서전에는요, 예, 당시 원주민들 가운데 식인 풍속, 예, 풍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교사님은 여러 날 동안 그 무덤 위에서 잠을 자며 그곳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위협 속에서도 이 타나섬에서 사역을 이어나가던 선교사님은 그 이후로 4년 후에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또 영국과 호주에서 새롭게 선교 후원자들과 또 선교 지원자들을 모집하는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866년 다시 재혼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내 마가릿과 함께 제도에 있는 다른 섬 아니와 섬으로 재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성경 번역, 그리고 학교, 교회, 고아원 설립, 그리고 의료 사역을 하면서 그의 남은 평생의 삶을 그곳에 바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수십 년에 걸친 인내와 헌신 끝에 1899년에 아니아어로 되어진 신약 성경이 출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30개의 섬 중에서 25개의 섬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됐냐면요, 이 아니와 섬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패튼 선교사님은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1907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무덤은 지금 호주 멜버른의 보른다라 공동묘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일생이 과연 얼마만큼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우리 눈에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범위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에도 힘든데. 하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지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과 이름 없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삶의 자리,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 작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겨자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날 동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